고린도후서 9번 메시지 새언약의 사역자들 두 번째 3장 12절부터 18절까지에는 신약의 사역자들에 대한 첫 번째 방면의 기술이 있습니다. 새언약의 사역자들은 생명주는 변화시키는 영이신 주님에 의해 주님으로 조성됩니다. 4장부터 7장까지는 신약의 사역자들에 대한 추가 기술입니다. 4장 1절부터 6절까지에 따르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비추기 위해 행동합니다. 따라서 새언약의 사역자들에 관한 두 번째 측면은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즉 그들의 행동하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비추기 위하여 행동함. 우리는 새언약의 사역자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그들의 행동의 목적과 목표를 보기로 합시다. 그들의 행동은 어떤 목적에 의해 지배되고 통제됩니다. 이 목적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을 통해 그들 안에서부터 밖으로 비추도록 행동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여 목적입니다. 그들은 단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비춰냅니다. 바울이 전파한 복음은 영광의 복음이요, 빛과 영광이 충만한 복음이었습니다. 이 영광은 단지 말하고 전파함으로써는 전달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빛남을 통해서 표현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빛남은 신약의 사역자들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생활은 바로 그들이 전파하는 복음의 빛남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단지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교리는 어떤 빛남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파하는 복음, 곧 영광의 복음은 빛남이 충만합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 자신이요, 그들이 전파하는 복음 안에 체현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새언약의 사역자들에 의해 전파되는 복음은 이론이나 철학이나 단지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광의 하나님의 체현입니다. 이 복음은 단순히 전파함을 통하여 수행되어질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빛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영광의 복음을 수행하는 사역자들은 발광체입니다. 즉, 그들은 비추는 자들입니다. 발광체인 그들은 스스로 빛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다른 근원으로부터 나오는 빛을 반사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마치 달이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은 해처럼 빛나는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 안에 체현된 영광의 하나님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을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복음을 철학이나 가르침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복음은 바로 영광의 하나님의 체현입니다. 이 복음은 그 빛을 반사하기 위하여 많은 비추는 것들, 즉 많은 발광체를 필요로 합니다. 영광의 복음의 빛을 반사하는 것은 모든 새언약의 사역자들의 생활입니다. 이러한 반사가 사도들의 행동입니다. 4절에서 바울은 조명, 즉 비추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울은 그의 깊은 영 안에서 자신과 그의 동역자들을 발광체로 여겼습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반사하는 그러한 발광체가 되어야 합니다. 신약의 사역자들의 목표와 목적은 이런 식으로 비추는 것입니다. 바울의 행동의 목적은 복음을 비춰내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그의 동역자들, 즉 새언약의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비추기 위해 행동했습니다. 그들의 행동. 4장 1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역을 가졌으니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3장 12절부터 18절까지에서 사도는 새언약의 사역자들이 어떻게 조성되는가를 묘사합니다. 2장에서 그는 계속해서 1절부터 6절에서 새언약의 사역자들인 그들이 그들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하는가와 7절부터 18절에서는 그들이 어떤 종류의 생명을 사는가에 대해 말합니다. 새 언약의 이 사역을 가짐. 4장 1절에서 바울은 이 사역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2장 12절부터 3장 18절까지에 걸쳐 기술된 사역입니다. 이 사역은 우리, 그리스도의 모든 사도들은 많지만 하나의 유일한 사역을 가지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모든 사도들의 행위는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분배하여 그분의 몸을 건축하는 이 유일한 사역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바울은 사역을 단수로 말합니다. 이것은 모든 동역자들이 한 사역, 즉 유일한 사역을 가졌다는 강한 증거입니다. 구약과 신약 둘 다에는 하나의 유일한 사역이 있습니다. 신약에서 유일한 사역은 의의 사역이요 그 영의 사역입니다. 이 사역 안에서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분배되어집니다. 오늘날 설교자들이 다른 사역들에 대해 말하는 것은 보편적인 일입니다. 나는 사역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틀린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사역에 대해 말할 때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역과 사역들이란 단어의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사역은 유일합니다. 그것은 복수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역은 신약의 유일한 사역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베드로는 사역에 대해 언급합니다. 사도들 가운데 빈 곳을 채우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 11명에 합할 어떤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열두 사도들은 모두 한 사역을 가졌습니다. 이 사역은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들은 또한 한 사역, 즉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일을 했습니다. 낙심하지 않음. 사도들이 행동한 첫 번째 방면은 그들이 낙심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이 사역에서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 사역은 자극제요 원동력입니다. 이 사역은 나를 강화시키고 나를 부축하고 나를 후원하고 나로 낙심하지 않게 합니다. 심지어 반대조차도 이 사역이 주님의 축복 아래 있고 효과적이라는 표시입니다. 우리에게 대해 아무리 많은 반대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감추인 부끄러움의 일을 버림. 2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우리가 감추인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휼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천사들과 마귀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숨은 부끄러움의 일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투명하고 수정같이 맑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혼잡케 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먼저는 유혹하고 그 다음에는 마치 순수하지 않은 금이나 포도주의 경우처럼 불순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의미는 2장 17절에 있는 혼잡하게 하다라는 단어보다 더 좁은 것으로서 이것은 이득을 위해 뭔가를 첨가하는 것입니다. 금을 혼잡케 하는 것은 실제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팔기 위해 어떤 저질의 금속을 금과 섞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포도주를 혼잡케 하는 것은 양질의 포도주인 것처럼 제시할 목적으로 다른 종류의 액체를 그것과 섞는 것입니다. 심지어 1세기에도 어떤 소위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혼잡케 했습니다. 그들은 저질적인 어떠한 것을 말씀에 가미했습니다. 오늘날 어떤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합니다. 그들의 설교에서 그들은 성경의 구절들을 사용할지 모르나 혼잡케 하는 요소들을 섞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전파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밖에 없고 나머지는 말씀에 더해진 혼잡케 하는 요소들일지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성경에 있는 거룩한 금과 거룩한 포도주를 혼잡케 합니다. 바울이 처신하는 방법은 절대적으로 이와 대조됩니다. 그는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않았고 말씀의 순수한 금, 심지어 정죄된 금을 제시했습니다. 진리를 나타냄으로써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그들 자신을 천거했습니다. 여기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것은 실제를 의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되어 있는 모든 실제적인 것들을 나타내는데 그것들은 주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의 실제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진리를 나타냄은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사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들이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살 때 그들은 진리를 나타냅니다.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살아 나타날 때 진리는 그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천거합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방법으로 행동하지 않고 값을 헤아릴 수 없는 보배인 하나님의 비춤을 통해 그들 안으로 들어가고 그들의 내용이 된 바로 그 그리스도의 탁월한 능력에 의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비추기 위해 진리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행동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비춤. 그들의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 안에서 가리워짐. 3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 안에서는 그 복음이 옛 관념, 특히 율법에 관한 관념에 의해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철학이나 문학적 전통과 같은 것은 수건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것들은 벗겨져야 하는데 이는 마치 우리가 사진을 찍기 위해 카메라의 렌즈의 덮개를 벗기는 것과 같습니다. 3절에 있는 바울의 말은 사도에 의해 전파된 복음이 가리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것이 가리워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가리워졌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 즉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가 사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자들 안에서 가리워진 것입니다. 4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사상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신은 사탄이요, 속이는 자요, 이 현세대의 통치자입니다. 이 세상 신인 사탄은 사람의 생각과 사고를 혼미케 함으로써 오늘날의 세상을 지배하고 사람의 숭배를 구합니다. 이 구절에서 혼미케 했다는 것은 사람의 이해를 가리킨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사상은 이해나 생각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조명하고 비추는 그분의 영광의 복음입니다. 사탄, 곧 이 세대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그들의 생각과 사상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들의 마음 안으로 비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빛이 카메라 안으로 비칠 수 없도록 카메라의 렌즈를 덮는 것과 유사합니다. 4절에서 바울이 기술한 것은 일종의 영적인 사진술입니다. 우리는 렌즈와 셔터가 있는 카메라와 같습니다. 셔터가 눌러질 때 물체와 형태와 형상을 지닌 빛이 카메라 안으로 비추어져 필름에 새겨지게 됩니다. 빛이 형체를 필름에 가져와 그 위에 형상을 이룹니다. 그러나 카메라의 렌즈가 덮어지면 빛이 카메라 안으로 비칠 길이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렌즈가 덮여진 카메라와 같습니다. 그 빛이 그들 안으로 비춰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사탄에 속한 덮개가 우리 생각에서 제거되었음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수건을 벗은 얼굴뿐 아니라 열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3장 18절에 있는 수건을 벗은 얼굴은 4장에 있는 열린 생각입니다. 바울의 관념에 따르면 이 두 가지 것들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수건을 벗은 얼굴을 가지는 것은 열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은 광선을 향하여 열린 카메라와 같습니다. 빛이 우리 안으로 비칠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져옵니다. 이러한 광채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 우리의 영 안으로 비칩니다. 우리의 영은 필름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광선이 우리의 열린 생각을 통해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그것은 우리 영에 도달하여 그리스도의 형체, 곧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으로 가져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사진술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사절에서 비추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첫째로 분명하게 보고 분별하는 것을 의미하고 둘째로 비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구절의 하반절의 번역은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함이니로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대의 신이 불신자들의 생각을 어둡게 하였기 때문에 눈먼 사람이나 눈이 가리운 사람이 태양빛을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볼 수 없습니다. 그들 자신을 전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파함. 5절은 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인 사도들의 복음이 왜 가리워져서는 안 되는가를 설명해 주는데 그들은 그들 자신을 전파하거나 높이지 않고 만유의 주되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높였으며 예수께서는 주이셨지만 종으로서 섬기러 오셨듯이 그들도 예수를 위하여 믿는 이들의 종으로 행동했습니다.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만유 위에 계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사람이 되기 위하여 육신을 입으신 영원한 말씀과 우리의 구주가 되기 위하여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와 주가 되시기 위하여 높여지신 그리스도와 심지어 만인의 주요 만유의 주가 되시며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그리스도를 포함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그 복음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며 이는 사람의 마음을 조명하고 투과하고 비춥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떤 것으로 가리워져 있지 않고 이 세대의 신인 사탄에 의해 어두워지지 않는다면 사람은 그 빛비춤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있는 노예라는 단어는 주와 대조됩니다. 사도들은 주이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들 자신을 단지 믿는 이들을 섬기는 노예들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뿐만 아니라 또한 믿는 이들에게도 노예, 즉 종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비추심. 6절은 왜냐하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조명하기 위해 우리 마음에 비추신 분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앞절에서 언급된 것을 설명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고 명했던 바로 그 하나님이 사도들의 마음에 빛을 비추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를 주로 그들 자신을 믿는 이들의 노예로 전파합니다. 우주 가운데서 그분의 빛 비추심은 예창조를 산출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분의 빛 비추심은 그들로 새 창조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이 전파할 때 그리스도를 주로 높이고 그들이 봉사할 때 믿는 이들의 노예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하는 것과 믿는 이들에 대한 그들의 어떠함은 하나님의 비추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비추심은 새 언약의 사역자들과 그들의 사역을 산출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모세의 얼굴 피부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이것은 사도의 복음 사역의 영광과 모세의 율법 사역의 영광 사이에 비교를 나타냅니다. 마음은 내적 생명에 관련되어 있는 반면 얼굴 피부는 내적 생명과 상관이 없습니다. 옛 언약의 영광은 표면에 있지만 새 언약의 영광은 매우 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사도들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새 언약의 모든 믿는 이들을 대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빛비추심은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즉 우리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알게 하는 깨달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조명과 깨달음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비추심에서 옵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은 모세의 얼굴과 대조적입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복음의 영광은 모세의 얼굴에 있는 율법의 영광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복음의 영광은 그분을 통해 은혜와 실제가 왔으며 의와 생명이 되신 분의 얼굴에서 빛납니다. 율법이 주어진 사람의 얼굴에 빛나던 율법의 영광은 죄와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비추시는 목적은 우리가 모세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아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추심은 우리를 조명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며 옛 언약에 속한 모세의 율법이 아닌 새 언약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두 창조, 즉 옛 창조와 새 창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 창조는 어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외적 비춤을 통해서 왔습니다. 새 창조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내적 비춤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비추심으로 우리는 새 창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춤은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습니다.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직접적이고 개인적이고 친밀한 접촉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접촉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비추심을 가져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에 비추실 수 있지만 그분이 우리 안에 비추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분과 직접적이고 친밀한 접촉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분을 부르고 오 주 예수여 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심지어 다소의 사울도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는 그분과의 직접적인 접촉 안으로 이끌려졌습니다. 바울이 주여 뉘시니까 라고 말했을 때 주님은 즉시 나는 예수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대답은 친밀하고 개인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멀리서 부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주대한 대화였습니다. 다소의 사울은 그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비추심을 체험했습니다. 당신이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그가 주 예수를 믿으며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말합니다. 그가 진실로 구원받았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가 주님을 불러서 그분을 직접적으로 접촉했는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불신자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면전으로 인도되어 즉시 그분과 개인적인 접촉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그러한 직접적이고 개인적이고 친밀한 접촉을 가질 때에만 우리는 내적 비춤을 갖습니다. 이것이 처음 주님께 오는 불신자들에게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비추심을 얻으려면 우리는 주님과 친밀한 접촉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스럽고 친밀하게 주님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그분의 면전에 있고 하나님의 비추심은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도들은 내적 비춤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자기들이 받은 것을 밖으로 비춰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비추기 위해 그들이 행동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러한 비춤의 능력은 7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비추사 보배를 그들 질그릇 안으로 가져옴. 7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탁월함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비춤은 우리 안으로 보배, 즉 하나님의 체현인 영광의 그리스도를 가져다 주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합니다. 그러나 이 보배를 담은 우리는 하잘 것 없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대단히 귀중한 보배가 하잘 것 없는 그릇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하잘 것 없는 그릇을 대단히 귀중한 사역을 하는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게 했습니다. 그것은 부활 안에 있는 거룩한 능력에 의해서입니다. 능력의 탁월함은 확실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새 언약을 위한 그들의 사역에 관해 말함에 있어서 다섯 가지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비유들을 사용하여 새 언약의 사역자들인 그들과 그들의 사역이 어떻게 조성되며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생활하며 그들의 사역이 어떻게 수행되는가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비유들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당당한 행진을 하고 있는 포로들,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기 위해 향을 지닌 자들, 그리스도를 내용으로 하여 쓰여진 편지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목하고 반사하는 거울들, 탁월한 보물인 영광의 그리스도를 담은 질그릇 등입니다. 이러한 그릇들은 하나님의 빛비춤에서 섬광을 통해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오늘날의 사진기와 같습니다. 우리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인 내주하는 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위한 거룩한 공급의 원천입니다. 새 언약의 사역자들인 사도들이 그들이 사역하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나타나도록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보배의 탁월한 능력에 의해서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복음을 비추기 위해 진리를 나타냅니다.